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죠. 그리고 그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그 신학교 때 교수님은 매년 그렇게 40일씩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골다공증과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심하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는 심지어 페루에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자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체험해보겠다고 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굳이 또 자기가 경험을 해보겠다는 건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 며칠을 유난을 떨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없앴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가 슬그머니 다시 주워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일부러 예수의 고난과 순환을 경험해보겠다고 나서지 않아도 여러분은 평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살게 돼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유난 떨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평생 십자가 지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당한 억울한 감옥살이를 그대로 경험하고 있죠. 바로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하게 된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났던 13년간의 형통한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사건과 상황과 정황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형통의 삶은 자신의 뜻과 비전과 야망과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통은 죄에서 비롯된 우리의 꿈을 꺾고 당신의 꿈을 우리의 삶에 성취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쉽지 않은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창세기 42장부터는 기근을 맞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게 되는 과정과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된 야곱과 그 가족들의 애굽 이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하셨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요 상징으로 창세기에 등장했던 야곱의 죽음으로 창세기 50장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 가나안으로 야곱을 옮기는 그 행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옮기는데 굳이 요단 동편으로 가서 곡을 한 뒤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애굽은 가나안 서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동편 끝이 요단강이에요. 따라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굳이 요단강 동편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의 타작 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곡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곳 이름이 아벨 미스라임입니다. 야곱의 삶이 어떤 삶과 닮아 있어요? 그로부터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닮아 있죠. 성경은 나그네 인생길 147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 이스라엘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는 야곱의 생과 사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우리 교회의 삶을 상징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미리 이스라엘의 삶을 예시하여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의 삶을 예시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절에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얍곱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는 그 장에서 비로소 이스라엘로 표기가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과 죽음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과 죽음을 찾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에 기근이 닥칩니다. 왜 하나님은 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에도 기근을 허락하실까? 아니 엄밀히 말하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애굽 이주라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다른 이들까지 기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린 기근에 야곱을 밀어넣은 게 아니라 야곱에게 내린 기근에 다른 사람들이 덩달아 고통을 받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사랑하셨다라는 진술을 봤죠. 로마서 9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진술을 통해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음도 확인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 이처럼 험악하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 이방 땅에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믿음 그리고 험악한 삶이라는 이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십니까? 그게 서로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사랑과 믿음이 근거가 되고 전제가 된 삶이 험악하고 외롭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 그렇게 끝이 난다는 것에 쉽게 동의가 가세요? 거기에 동의가 안 된다면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현실과 삶에도 쉽게 동의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늘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의 한숨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야곱의 삶에 나타난 기근의 이유를 올바로 이해를 하시고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을 하시고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진 야곱의 삶을 잠깐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가족들에게서 도망을 쳐서 외삼촌 집에서 온갖 사기와 권모술수에 치이며 고생고생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라헬을 잃었어요. 죽었습니다. 라헬이. 그리고 얍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 중에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부둥켜 안고 아들을 잃은 자의 쓰라린 고통을 십수년간 경험을 했어야 했어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동량해야 하는 처참한 처지에 처해지기도 했고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지팡이를 의지하여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 후에 이방 땅 애굽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야곱의 삶이에요. 그런 그가 나그네 인생길을 모두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야곱, 즉 이스라엘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믿음의 결론은 영적으로 혹은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 이 땅에서 가시적 결과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 입성을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은 그 자체가 결론이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절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이게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건 과정이니까. 그 복은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는 그때에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니까. 야곱의 험악한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살아생전에 세상적 관점에서의 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우세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게 맞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내려왔고 그 복이 만개를 한 곳은 그가 죽어서 들어간 가나안인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그 기대와 추측을 무참하게 박살내면서 돌진해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점철이 되어져요. 우리는 섣불리 추측하기를 이왕이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 에서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온갖 고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이 도망가야 되냔 말이에요. 또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야곱이 애굽의 왕, 세상 왕을 상징하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양식을 구워주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옳지 않은가 추측해요. 그렇게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궁지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 승리와 영광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음에도 기어코 그 잔을 아들의 입에 털어넣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항상 아버지의 행사가 옳았어요. 십자가는 누가 봐도 미련하고 허약하기 그지없는 실패작이었습니다. 그건 패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진짜 승리였고 참된 오름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일에 그 어떤 조언도 할 수 없는 미련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을 이따구로 하십니까? 라고 원망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1장 33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야 추측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는 너무 깊어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 이렇게 일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맞을 거야라고 추측하는 게 대부분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것만 나에게 주면 내가 이러이러이러하게 풀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훌륭히 해낼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건 막아버리세요. 아, 하나님 왜 나보다도 앞날을 못 내다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타일러요, 때로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늘 옳아요. 하나님이 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당면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하고 정의를 내리는 건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유대교 랍비인 해럴드 쿠시너를 아시죠? 그 해럴드 쿠시너는 어린 나이의 아들을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나면서부터 빨리 늙어버리는 조로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그렇게 자기 품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서 죽어간 아들 아론을 기억하면서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을 썼어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가 됐죠. 자기는 유대교 랍비로서 누가 뭐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왔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늙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착하게 살면서 목숨 걸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척 만척 지나치시냐는 거예요. 그의 책 1장을 보면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 고통은 우리를 연단하려는 것이다. 고통은 성장과 성숙을 위한 진통이다. 고통에는 교육적 의도가 있다라는 식의 그 이론은 정말 극한의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그 이론들을 반박하는 부분이 나와요. 너희가 정말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해보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편을 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 그따위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데 고통이 성숙이니 고통은 단련이니 연단이니 이따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너희가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해보고도 그런 말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분명 그 사람이 반박을 하고 있는 반대쪽 이론들을 설교하는 설교자예요. 저는 항상 여러분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연단하려는 것입니다. 고통은 성장과 성숙을 위한 진통인 것입니다. 고통에는 교육적 의도가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해요. 그럼에도 저는 해럴드 쿠시너의 책을 읽으면서 묘한 쾌감이 들었어요. 마치 그때 제 마음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고 있는 그에게 무언의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 많이 힘들었을 거다. 그만큼 성도가 겪는 고통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무게는 견뎌내기가 만만치 않은 것임이 분명한 거예요. 힘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 자체가 선이며 그 자체가 옳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아내 조이를 암으로 잃고 난 뒤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그가 아내를 잃고 난 뒤에 적은 일기예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뒤에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C.S. 루이스는 아주 열심히 아내의 추위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내를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래오래 이 행복을 갖게 해달라고. 근데 1년 만에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선한 하나님이냐? 일기 내내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게 무슨 선한 하나님이냐. 그때 그의 나이가 이미 60이 넘은 상태였어요. 그는 몇 년 후에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일기는 C.S. 루이스의 말년의 신앙 상태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나니아 연대기나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등의 책을 쓴 기독교 변증가이며 사상가인 C.S. 루이스의 일기가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책은 산만하고 문맥도 어수선하고 원망과 독기와 서운함과 감정이 가득 차 있는 책이었어요. 말년에 쓴 책인데. 그러면 그가 그 전에 쓴 책들은 도대체 다 뭐냔 말이에요. 왜 말년에 이렇게 무너지냔 말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까지도 의심해봐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허락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는 그의 다른 저서에서 하나님의 선을 자기가 자기 일기에서 쓴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건 기독교적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어린 충고와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그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 체벌을 가하기도 하는 사람을 악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없애셔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짓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되자 그 모든 자기의 주장과 논리들이 망각이 되어지고 교리가 잊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가 거기에서 진짜 신앙의 파산을 경험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파산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치 고통에 대해서 달관한 듯 했던 그의 말년에 무서운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그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불신앙을 폭로시켜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 자신에게. 그러나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극한의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열심까지도 의심을 하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당면해 있는 이 고통과 하나님의 선까지, 존재까지 의심하고 있는 나의 불경스러운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성도의 고통은 가중이 돼요. 거기에서 인간은 자신을 부인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만 꼭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고통을 견뎌내?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겪어낼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서 파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우선 과제인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게 성화의 완성지점인 것입니다.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이군요를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맡겨놓으셨다면 여러분은 모두 다 실패해요. C.S. 루이스가 실패했단 말입니다. 해럴드 쿠시너가 실패했단 말입니다. 말년에 당신 도대체 뭔데 일을 이따로 하냐고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끝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그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골고다의 십자가가 선이고 옳음이었듯이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심의 산물인 거예요. 선은 항상 하나님에게서만 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9장에서. 선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그래서 선, good이라는 단어가 God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선의 존립 기반이 바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납득이 되지 않는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해내고 인정하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해럴드 쿠시너나 C.S. 루이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해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항복시키시고 부인시키셔서 그 고통과 모순의 과정 끝에 마련되어 있는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에 반드시 넣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 나라 입성에 꼭 필요한 교육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죠. 시험은 단순히 점수를 잘 맞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실력을 키우기 위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실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구제와 섬김에 열심을 내는 삶일까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력의 정체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보다 더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교인들의 선행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실력이 나아요. 그러면 그들이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선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90%의 거룩과 90%의 선도 아니라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선을 요구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완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는 거예요. 시험은 곧 뭐다? 인생. 우리의 인생은, 광야 인생은 전부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그게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광야 인생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과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합격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가요? 그걸 완전 성화론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벌써 기독교가 규정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완전 성화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이 인생, 이 신앙생활을 통과하면서 도달해야 할 진짜 실력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신명기 8장 1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조건이 있어요. 너는 내 말을 전부 지켜서 행해야 돼. 그래야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를 설명해줘요. 보세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40년은 광야 인생,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나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니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헬라어로 뭐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를 앞장세워서 그들을 은혜로 가나안에 넣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광야 40년이란 말입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완전해야 돼, 너희는 거룩해야 돼,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돼, 다 지켜내야 돼, 이 말은 너희는 거룩해야 돼, 완전해야 돼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조건을 달아놓으시고는 인생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니네는 못 지키는구나, 불가능한 자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C.S. 루이스처럼, 해럴드 쿠시너처럼 마지막 날에 아이고 참 하나님 이따 우리 일하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자신의 불신과 무력함을 폭로시키고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가나안에 제 힘으로 못 들어가는 존재이군요를 완전히 깨닫게 하는 그 지점까지 데리고 가셔서 가나안에 넣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난리를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패는데도 그리고 매일 만나를 주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결국 그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어버리신단 말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야, C.S. 루이스가 그 전까지 쓴 책들 그거 하나님이 쓰신 거구나.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런 책을 썼어? 하나님이 쓰신 거구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면목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가 신앙생활이라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며 연마해야 할 실력은 난 도저히 내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부인의 과정 속에서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삶이 격발되어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께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훈련해서 완성해낸 거,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도 그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과 불가능함과 더러움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폭로가 되고 인정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의 비워진 가슴 속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괴리의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다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괴리를 연결해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란 말이에요. 인간의 무력함이 폭로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이걸 도대체 뭘로 채워야 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공간을, 그 괴리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의 십자가가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그래서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관적 믿음으로 바꿔가시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생존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제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았는데 저 이제 비워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저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이 우리 안을 메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법칙이며 생존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그렇게 실망하시는 거예요. 근사하게 속이면서 사셨지만 저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야, 신앙인으로서 참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아니면 마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무력함을 폭로당하면서 예수로 우리 안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나 정말 목사하기 싫어 라는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끔 목사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설교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기도 한다. 딱히 할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놀고 싶어서도 아니다. 의뢰하는 예배다. 그러다 보니 주전자 속의 개구리 마냥 매너리즘에 빠진 내가 싫어 그렇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와 설교가 식상하고 진부해지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 한 번만이라도 저도 말고 딱 한 번이면 족하다. 쉬고 싶다. 그러나 내 솔직한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설교 때문이다. 나의 어려움은 설교의 내용이나 수사와 문장 그리고 횟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설교와 설교를 하는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시름한다.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눈치를 챘는지 몰라도 나는 안다. 설교하는 내내 나는 나와 싸운다. 그러는 너는 그래서 뭐 너나 잘하지 그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 계명을 벗어날 수 없는 설교인지라 설교하는 동안 넌 사랑하냐? 사랑이 뭔지 알아? 말은 잘해. 나는 조소와 냉소를 떨치지 못한다. 정말 하기 싫다. 그런 내가 싫다. 설교할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왕왕 하곤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할 자격이나 자신이 없습니다. 설교를 잘 준비하지 못했고 오늘 설교한 대로 저는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설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내려오면 교인들 반응은 어떨까?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시다. 아니면 목사님 미안하지만 우리는 목사님이 원래 그런 줄 다 알아요. 그러니 오늘따라 유난 떨지 마세요. 그것도 아니면 예배하러 오긴 왔는데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우왕좌왕 하던지 할 거다. 격려가 나올지 냉소가 흐를지 혼란스러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지 모르겠다. 난 그런 말을 하고플 때마다 꾹꾹 참는다. 왜? 내 자신을 훑어내는 것이 창피해서? 아니다. 나는 참 나쁜 놈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가망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 그런 것 밝힌다고 부끄러울 게 뭐 있나?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 제자답게 자신을 훑어내는 것이 뭐 그리 부끄럽겠는가? 다만 내가 끝내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만약 내가 성도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다면 아마 나는 1년 52주 내내 그렇게 말해야 한다. 오늘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늘도 역시 못하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목사 노릇 그만두어야 마땅하다. 게다가 양치기 소년이 한두 번의 거짓말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니 즐거웠던 것처럼 나도 어쩌면 그걸 즐길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설교와 나의 속내를 위선이 아닌 긴장으로 봐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설교하는 나와 자기가 하는 설교의 1차 청중으로서의 나 사이의 긴장 속에서 나는 오늘도 면목없이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할 뿐이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분의 글에 제가 조금 첨언을 했어요. 그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변한 게 없어요.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은 책도 여러 권 내셨고 신학적 깊이도 아주 깊은 아주 훌륭하신 그런 분이에요. 책도 전부 베스트셀러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에 대해서 거의 절망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설교와 자신의 설교와 현실의 자아 사이의 긴장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확실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만큼 해냈어요가 아니라 성도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는 공고한 몸이다. 누가 이 죽일 놈의 사망의 몸에서 날 좀 건져줘. 말년에 그 말 한 거거든요.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불가능하고 무력한 자인만이 폭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해 있으니 그 은혜 꼭 붙잡을래요. 하나님, 저 좀 놓지 말아주세요가 진짜 실력인 것입니다. 신앙은 total dependence라고 그랬죠. 그죠? 신앙은 인디펜던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제 신앙으로 이만큼 살게 됐으니까 제 나가서 신경 써주세요. 저 최영이나 아니면 저 정경주나 글로 가세요. 저는 이제 다 됐어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 저 사람들 말고 나에게 오세요.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세요. 나를 붙들어주세요가 토럴 디펜던스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니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언제든지 불신의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군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난 잘할 수 있는데 아직 이 모양이다 와. 난 원래 이 모양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참 죄송하다 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자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후자를 자기 부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난 잘할 수 있는데 아직 이 모양이네 라는 좌절을 가장한 교만의 자리에서 아니구나, 난 원래 이런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구나 로 옮겨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자신 있어. 뭐든지 와봐. 정말 가면 어떡할 거예요? C.S. 루이스도 감당해내지 못했던 그 고통 여러분에게 진짜 가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견디실 수 있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항복하고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너무 반가웠어요. 저의 마음을 그대로 들켜버린 것 같은 부끄러움과 함께 나 같은 목사가 여기도 한 명 있구나라는 안도의 마음이 동시에 교차했어요. 아마 이분이나 저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폭로당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건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서 일주일에 75시간, 80시간을 저 골방에 앉아서 바퀴벌레와 동고동락을 하며 약을 쳤는데도 그 바퀴는 왜 안 죽는 거예요, 도대체? 날라다녀, 심지어 이 교회 바퀴벌레는? 부딪히면은 타박상 입어요, 너무 커서. 그런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 삶에 확인을 하신단 말입니다. 너 이거 진짜 돼? 그러니까 설교를 한편 하고 나면 죽겠는 거예요, 사람이요. 제가 초창기에 혈기 왕성할 때는 사람들이 전부 바보 같아 보였어요. 왜 신앙생활을 졌다고 하냔 말이에요. 왜 잠 하나도 못 이기냐. 이게 제 18번이었어요. 성실해라. 진지해라. 근데 하나님이 제 삶 속에 뚫고 들어와서 너는 하고 물어보는데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게 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라는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마누라하고 싸움이 붙어. 근데 무슨 설교를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아유 그만해 제발 그만해 라고 하는 말이 나 다음 주에 진짜 그만둘 거야. 수백 번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나 다음 주에 진짜 그만둘 거야. 요즘은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하지 말고 가서 진짜로 그냥 그만두고 와. 근데 그건 진심이에요. 매주 하기 싫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고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요. 네가 고통을 이기긴 뭘 이겨? 진짜 이길 수 있어? 아니야. 너는 아각거렸지만 내가 견디게 했잖아. 너는 그때 나에게 삿대질한 것밖에 없어. 너는 그때 나에게 이 예수 XXX라고 욕지거리를 해대지 않았니? 그런데도 내가 너를 끌고 온 거야. 거기에 항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즈음에 노년의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는 장탄식을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대단한 거 기대하셨죠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야 얘들아 난 예수 믿는 50년간 이 정도의 됨됨이를 만들어냈다. 너희들 나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죽는 내가 멋있지 않니? 이렇게 갈 줄 알았죠. 그렇게 못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절망을 느끼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한테. 나는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토럴 디펜던스라니까요, 그것이.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그렇게 실망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한 실망 속에서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성숙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나 끝까지 나에 대해서는 실망하면서 가게 돼요. 왜? 나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더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가장 큰 절망을 하면서 하나님 내 손 꼭 잡아주세요. 나는 이 순간에도 놀지도 몰라요. 꼭 잡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확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자아숭배라는 나라는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 믿고 이렇게 평생 살았다가 큰일 날 뻔했다. 야 나를 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깊고 넓고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전부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소원 성취입니다. 여러분 그거 유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약속된 게 무엇인데 여전히 거기에 몰두하고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의 시험인 거예요. 결론은 뭐다? 못 지킨다. 못 견딘다. 못 참는다. 근데 하나님이 참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결국 요단강 앞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인생 속에서 소유에 관한 시험도 통과하게 돼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의 시험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의 떡에 의해 존재하고 행복에 도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 존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것도 역시 자기 부인이라는 커다란 괄호 속에 들어있는 세상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딱 두 가지 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부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풍요라는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핍이라는 시험을 통과하기도 해요. 성도는 풍요와 결핍이라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즉 이 세상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행복의 전제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배우고 가는 거지 그거 배우는데 방법과 도구로 쓰이는 그걸 얻어내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걸 부인해내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그걸 자꾸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요나 가난이 자신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도를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 내가 돈이 너무 많아도 괜찮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 가난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예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그런 의도로 붙어놨으면 오늘 가서 당장 뛰세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그 고통과 가난이 갈지도 몰라요. 뭐든지 진짜 할 수 있어? 그렇게 물으러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진짜 할 수 있어?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난이라는 자리는 못 가. 부자라는 자리로만 데려가 주세요. 그래놓고 냉장고에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붙여놓는 건 이건 바보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 해석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자만심과 자신감에 펄펄 뛰던 자아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힘의 소유가 행복의 근거가 아님을 알게 되는 성도의 광야 시험 속에 기근과 고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잊지 말고 은혜 붙들으라고. 그게 야곱과 요셉의 삶이 알기 쉬운 그림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라는 나라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개입하기 전에는 거기는 평온했던 나라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풍성한 추수가 그치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땅 우리 거고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으니까 우리가 추수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세상이 심음과 거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여러분의 수입과 지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실력이면 분명히 저 자리에 가도 충분한데 왜 나보다 실력이 안 되는 저 사람은 저기에 가 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미 없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낮과 밤, 계절, 심음과 거둠, 땅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거둠과 심음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음과 거둠과 사계절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이 없었으면 여러분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하시고 100불을 벌든 1000불을 벌든 아니면 집에서 놀든 그건 전부 창세기 8장 22절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허락하심 하에 주어지는 거예요. 노는 것도요? 그럼요. 열심히 노세요. 무작정 막 놀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놀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놀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백수가 성직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맞아요. 놀면서 배울 수 있어요. 대통령 자리에서 교만을 떠는 사람과 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과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 계급장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요. 판단을 해요. 이런 어리석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냐 아니 자기들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는 이 세상의 힘들을 쌓고 모아서 자신들이 추구하고 고안해낸 자신들의 행복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옛사람으로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아숭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여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아숭배, 자기 주장에서 자기 부인으로의 성숙인 거예요.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세요. 아,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배우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왔던 사람 중에 가장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무슨 독립운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예수의 몸에다가 화려한 비단 옷을 입혀놓고 머리에다가는 황금관을 씌워놓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거짓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절대 영광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평안하던 삼각주 애굽 땅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개입을 하게 되자 흉년이 들어요. 그 삼각주 땅에 7년 대흉년이 듭니다. 창세기 41장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이 나와요. 7마리 살찐 소를 7마리 흉악한 소가 잡아먹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마른 일곱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꿈이었어요. 멀쩡한 애굽 땅에 갑자기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글로 반드시 보낼 거야. 440년 만에 너희들은 다시 나오게 될 거야.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위해 이 미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입성을 위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그냥 99전이면 빅맥을 하나 먹을 수 있는 이런 풍요를 허락하시다니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미국은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애굽과 바로가 야곱과 요셉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 미국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분들이 미국조차도 여러분 때문에 서게 된 그러한 엄청난 존재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사시냔 말이에요. 이 미국 땅을 다 줘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이 땅이 우리 때문에 세워졌는데 이까짓 거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측근들에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발 네 아들들은 대통령 시키지 말아요. 그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취하려고 했는지 니들 자식들은 절대 대통령 시키지 말아라.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도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안단 말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 뿐만 아니라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그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도의 삶에 예수가 개입을 하시면 평안하던 성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의 흉년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흉년은 단순히 사업이 망하고 가난해지고 병이 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흉년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흉년이 있어요. 풍요 속에서의 흉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아직도 공허하지?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아무런 흥이 나지 않네. 등등의 흉년. 그리고 흉년 속에서의 흉년도 있어요. 가난하니까 무시까지 당하는구나. 가난하니까 몸에 힘까지 없어지는구나. 이런 흉년, 이런 것들이 성도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때 성도는 흉년을 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구걸하여 생존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꼭 붙들고 그분께 항복하는 자가 참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아도 참 행복에 이룰 수 없었던 내가 예수를 꼭 붙들었더니 그가 주는 양식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인생의 기근 속에서 여러분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난해갖고 정말 내가 살 희망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요, 그 은혜를 꼭 붙들었더니 야,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행복이 찾아오네?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 안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의 인생은 반드시 영광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풍년을 추구하는 애굽이라는 세상은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삶은 어때요? 고난으로 종으로 끌려왔다가 결국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에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41장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셉의 삶의 요약인 거예요. 보시다시피 처음 아이는 요셉의 힘든 인생을 담고 있죠. 두 번째 아이는 그 고난의 결과의 표현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은 풍년에서 흉년으로 치닫게 되지만 이 세상의 힘을 열심히 추구하다가 곧 행복이 올 거야, 곧 행복이 올 거야 하다가 결국 7년 흉년으로 끝나게 되지만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세상의 풍요함을 추구하다가 완전한 흉년으로 지옥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애굽은. 그러나 성도의 대표인 요셉은 어떻게 돼요? 고난으로, 흉년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잘 참으시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는 고난과 기근과 흉년은 여러분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다리예요. 사다리.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그 괴리를 채우는 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고난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고난 자체가 기쁨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숨을 쉬세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나 해럴드 쿠시너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따위로 일을 하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과시켜서 여러분을 반드시 가나안에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게 하세요. 그렇게 요셉과 야곱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인간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이 힉소스 왕조로 바뀌기도 하고 다시 함족의 왕조로 바뀌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굽의 왕이 꿈을 꾸기도 하고 그 꿈대로 풍년과 흉년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애굽과 바로와 바로의 꿈과 해석과 흉년과 풍년 이 모든 것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으로 일희일비하시겠어요? 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는 것이겠구나. 잘 참아야지. 잘 견디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잘 배우자. 그리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바마는 여러분을 위한 엑스트라인 거예요. 오사마 빈라덴 엑스트라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부러워하세요. 그런데 고작 아니요. 그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돼요. 이 세상에 영적으로 여러분 위에 상위권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도가 이 역사의 주인이라니까요. 보세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는 바로가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나 쓰나미가 왜 오는 거야? 911은 뭐야? 이라크와의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거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요셉이 그걸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왜 그런 자연재해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범죄는 점점 흉폭해지는지, 왜 지진은 점점 크게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신학에서 교회를 해석학적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역사를 해석하고 이 인간의 실체를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올바른 해석에 의해 여러분에게 닥치는 기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 삶을 사셔야죠. 도대체 뭘 달라고 그렇게 졸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잘 주지도 않는 거. 기도 5만 번 하면 한 두 번 들어주나?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 기도 한 두 번밖에 안 들어줬어요. 목사인데. 그런데도 언젠가 한번 로또 한 방에 맞아주겠지. 그 열심으로 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자꾸 여러분의 꿈이 꺾여져야 돼요. 그러나 그게 진짜 복입니다. 매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참 여러분 얼굴 보기가 민망하네요.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 이 불경기에 보다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 자부심을 가지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칼에 베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깊이로. 두 사람에게 고통이 옵니다. 그렇죠? 그건 페인이라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요리사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요리를 하다가 빈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꿈으로 페인을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자식, 자기 가족이 찔른 거예요. 그 사람은 페인과 함께 정신적 고통까지 받아요. 그걸 suffering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류 요리사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목표 지점, 당신의 꿈을 정해놓고 여러분을 그리로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길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허락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때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야 저거는 이제 상관없어. 야, 천사들아 두 명만 내려가서 쟤 좀 죽이고 와 아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견뎌낼 수 있어요. 고통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턱 밑을 자르고 광대뼈를 칼로 불푹 긁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못 견뎌요. 근데 여자들 성형수술하는데 얼굴 작아지겠다고 마취제 놓고 중간에 마취제가 풀렸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만 긁어야 되겠네. 그때 여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끝까지 하세요. 참을게요. 그런데요, 에? 누가 고문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사람 살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만 견디면 내 얼굴이 조망만해진대. 그러니까 의사가 마취 풀려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끝까지 하세요. 참을게요. 그랬대요. 보세요. 고통은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견디기 위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견디십시오. 아니 견디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